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국형 김정남의 사망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노르히삼 압둘라 국장은 21일 김 씨 부검 결과 등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김 씨의 사망 원인을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르 국장은 부검 결과 심장마비의 증거가 없었고 시신에 외상이나 뚫리는 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극물에 중독된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학 표본을 보낸 상태라고 대답했습니다. 노르 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사망자를 김철로 지칭했으며 아직 DNA 샘플을 제출한 사망자의 친족이나 시신 인도를 요구한 가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을 막고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과 관련해 두 건의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21일 발표한 이 세부 지침들에는 즉각 추방 우선 대상 이민자의 명단을 확대하고 수천 명의 집행 요원들을 고용하며 지방 당국자들에게 이민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부 지침은 이 같은 내용이 즉각 발효된다며 국토안보부 요원들은 추방 가능한 외국인들에 대해 미국의 이민법을 충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전역에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면서 그 같은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그 같은 위협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우며 증오와 편견, 악을 근절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워싱턴의 내셔널몰에 위치한 흑인 역사문화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여러 곳에 최근 잇따라 폭탄 위협이 제기돼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북아메리카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는 20일 미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11곳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협박 전화를 받아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법무부 민권국은 이번 사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1일 미국은 일부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동맹국들과 협력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일부 정책적 차이와 논쟁을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완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미국은 이 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헤일리 대사는 미국이 러시아와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유럽의 우방과 동맹국들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 적신월사는 21일 적어도 74구의 아프리카 난민 시신이 북부 해안가에서 한꺼번에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알미스라티 적신월사 대변인은 앞서 전날 오전에 찢어진 고무보트가 지중해 마을 자유야 인근에서 발견됐었다며 선박들의 외형을 볼 때 통상 120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만큼 시신이 추가로 발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알미스라티 대변인은 이 시신들을 미확인 시신들을 보관하는 수도 트리폴리의 공동묘지로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옛 소비에트 연방국가였던 아제르바이잔의 이람 알리예프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을 국가서열 위인 제1부통령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헌투표를 강행했던 알리예프 대통령은 21일 영부인인 메디반 여사를 부통령직에 임명했습니다. 19살의 나이에 알리예프 대통령과 결혼한 메디반 여사는 결혼 후에도 학업을 계속해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이후 자선단체 대표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월 22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 씨의 사망 원인을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에 대한 보상을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 국가 예멘에서 북한제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가 밝혔습니다. 평양은 오늘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1도입니다. 해상에도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3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2.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한편 김정남의 장남 김한솔이 말레이 현지에 도착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진위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씨 암살 9일째를 맞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에 대한 부검 결과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누루히쌈 압둘라 국장은 이날 시신이 안치된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씨의 사망 원인을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누루 국장은 부검 결과 심장마비의 증거가 없었고 시신의 외상이나 뚫린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극물에 중독된 조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학 표본을 보낸 상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김 씨에 대한 부검은 수사를 맡은 경찰 당국이 전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자격을 갖춘 경험 있는 법의학과 병리학 전문가, 법의학 방사선 전문의, 법의학 치의학자가 진행했다고 누르 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신 컴퓨터 단층 촬영과 뇌외부 부검, 법의학 치과 검사를 거쳤으며 모든 과정은 국제 기준에 따라 전문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르 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사망자를 김철로 지칭했으며 아직 DNA 샘플을 제출한 사망자의 친족이나 시신 인도를 요구한 가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들과 일부 외신들은 김정남 씨의 아들인 김한솔 씨가 현재 거주 중인 마카오에서 시신 확인을 위해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수사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 지난주 강철 북한 대사의 성명에 대해 외교적으로 무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집 총리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철 대사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측의 동의와 증인 없이 시신을 부검했다며 부검 결과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또 자신의 즉각적인 시신 인도 요구에 대해 말레이시아 당국이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과는 무관한 이유로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발행되는 유력 매체가 이날 김 씨 살해 사건을 북한 정권의 소행으로 단정하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태국의 방콕 포스트 신문은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이란 제목의 21일자 사설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다시 한번 동남아에서 긴장과 분노를 유발했다며 이번에는 말레이에 피를 뿌렸고 김정남 살해는 단순한 외교 사안을 초월한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국제사회의 범법자인 북한이 아직도 문명국가로 대접받고 있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놀란다며 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일말의 법치도 거부하는 북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한국 측이 꾸민 짓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소행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북한은 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말레이시아와 한국 정부가 결탁해 조작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설명회에서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억지 주장이자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철 대사는 지난 20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와 결탁했다며 북한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한 것은 한국 정부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사는 이와 함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로 한국 정부가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 한국 정부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과거 1.21 사태나 대한항공 칼기 폭파 사건, 미얀마 아웅산 사태 등 모든 테러 행위에 대해 시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한국의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시도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는 설사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북한은 끝내 시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인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테러 국가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북한이 이처럼 극렬하게 반발할수록 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일으켜 북한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의 발표 내용이 북한 소행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테러 지원국으로 북한을 재지정한 데 있어서 미국 여론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미국은 테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든 이 사건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내 여론과 결부되면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미국 여론이나 미국 뭐 의회나 이런 데서. 그래서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상당히 손실이 되는 거죠.
이와 함께 강철 대사의 발언이 말레이시아 국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과거 아웅산 사태로 미얀마가 북한과 국교를 단절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연구원장인 전현준 박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 자체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단교의 어떤 명분이 되지만 그 이후 북한이 취한 태도가 말레이시아의 그 이 국가적 권위를 부정하는 그렇게까지 지금 그 말레이시아의 국권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일정 부분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식이 분명히 드러나면 단교까지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983년 미얀마에서 전두환 당시 한국 대통령을 노린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얀마 당국은 북한 소행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곧바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지만 수사 주체가 아닌 데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한국 정부가 수사 진행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시설 가동 중단 등 핵 동결에 대한 보상을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협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건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 지난 16일 독일 본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과 핵 동결에 대한 보상을 협상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기 위해 핵 동결을 위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미국 내 일부 주장을 수용해선 안 되며 어디까지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협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 장관은 회담에서 핵실험 중단 또는 핵시설 가동 중단의 의미는 6자회담이 진행되던 10여 년 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미 두 자릿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 중단은 의미가 없고 감추기 쉬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경우 동결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핵시설 동결 등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핵 동결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게 한국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병행협상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지원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북핵 위협의 성격과 북핵 해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간 첫 번째 대면 회담을 통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북핵 위협의 성격 그리고 과거 20여 년간 북핵 협상 및 비핵화 대화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독특하고도 독특한 북한 정권의 속성에 맞는 북핵 해법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미한 외교장관 회담의 후속 조치로 가까운 시일 내에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통해 공동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양측은 대북 제재와 압박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난해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 홍샹그룹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며 중국을 매개로 한 대북 압박 효과를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장관은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미한일의 독자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외부 세계 정보의 대북 유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압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연계해 한국 외교부는 오는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아울러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의 재반 인권 논의를 계기로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 국가 예멘에서 북한제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에 관한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멘의 제재 문제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의 보고서에 북한제 무기가 등장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2140 예멘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27일 작성된 보고서에서 예멘 내 후티 반군이 북한의 7-3식 기관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기관총들이 이란에서 왔으며 이를 이란에 공급한 나라는 북한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 이들 무기가 예멘으로 유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예멘 서부 아덴만에서도 같은 종류의 기관총이 적발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 해군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사령부는 지난해 3월 20일 7-3식 기관총 6정을 실은 낚싯배를 적발해 압류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사진 분석을 통해서도 후티 반군이 사용 중인 기관총이 북한의 7-3식 기관총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7-3식 기관총은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 패널은 관련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3일과 7월 8일 북한에 서한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멘 제재위원회 보고서는 후티 반군이 북한제 미사일도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화성 5호 미사일의 복제본인 스커드 B 미사일 최소 90기가 예멘에 공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티 반군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목록에 화성 6호와 모양이 같은 스커드 C 미사일과 이란의 샤하브 3호와 동일한 크기의 북한 노동 1호 미사일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언론들은 지난 2015년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군사기지로 발사한 20여 발의 미사일이 북한제 스커드 C 혹은 화성 6호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스커드 미사일을 이용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스커드 미사일 위협을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성공단 재개 주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정권을 지원하고 대북 공조를 약화시키는 등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DOA가 무작위로 접촉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12명 중 10명은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개성공단 재개를 매우 나쁜 생각으로 일축했습니다.
It's a terrible idea. It will cause many secondary effects.
공단 근로자 임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불투명하고 국제적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도 현실화되지 못했으며 남북한 긴장 완화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지적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공단 운영 중 서해교전과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금강산 관광객 피격, 핵과 미사일 시험이 이어졌고 북한이 공단 문제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등 오히려 남북한 갈등과 긴장, 불화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이런 부작용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재개는 법적, 외교적, 전략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idea of reopening it is highly problematic for legal reasons.
법적으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정신과 문구에 위배되고 외교적으론 북한 핵 문제와 인권 유린을 우려하는 미국, 일본, 유럽 정부들과 의견 대립을 벌이게 되며 전략적으론 대북 압박 공조와 상반되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석좌 교수는 개성공단을 북한 정권의 경화를 직접 공급하는 대규모 송금 시스템으로 규정했습니다.
I do think that Kaesong was really very large transfer system of hard currency directly to the regime.
도발 행위를 계속하는 북한에 현금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북한의 화답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공단 재개에 실질적 이득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 특별 보좌역을 지낸 타치미유키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돈에는 색깔이 없지만 이 돈이 어떤 식으로 전용될 것인지 추적할 수 없다며 공단 재개에 반대했습니다.
For those who looks at those financial transactions closely, I think there's always a lingering concern because it's just hard to trace.
랩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 포럼 회장은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 혜택을 누릴 만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반문했습니다.
What have the North Koreans done to deserve it, to earn it? It was canceled because of very bad behavior on the North Koreans' part.
개성공단은 애초 북한의 나쁜 행동 때문에 폐쇄된 것이고 이후 그런 행동에 변화가 없었던 만큼 공단 재개는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부 부작용에도 대북 사업을 통해 북한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일축했습니다.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하며 오히려 한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전례를 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seen some people who have argued that reopening Kaesong would increase our side's leverage on North Korea.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개성공단 실험은 북한의 정치 경제적 개혁을 유도하고 정권 차원의 호전적 행동을 완화시키겠다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엇갈린 해석이 나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지급하는 현금이 핵무기 개발 등 불법 프로그램에 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금 사용처의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은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esolutions require governments to ensure that the money that they pay North Korea is not used for nuclear weapons or other prohibited programs.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의 보좌관은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에서 혹은 각국의 관할권 아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 대북 거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한다는 안보리 결의 2321호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다시 개성공단을 열고 북한에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해거드 교수는 공단 재개 자체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진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Reopening Kaesong does not violate the UN sanctions. Well, because the UN sanctions, the multilateral sanctions aren't related to North Korea's commercial trade.
유엔 제재와 대북 금융 제재는 석탄 거래에 제한을 둔 것 외에는 북한의 상업 활동이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물품, 사치품 등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에서 냄비와 섬유, 속옷 등을 생산해 수출한다면 다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 협상하면서 북한과의 교역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고 정교히 세부 조항을 다듬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Chinese have been very careful in crafting the multilateral sanctions so that they don't affect most of actually of North Korea's commercial trade.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는 이 같은 법적 해석보다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체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온 중국의 압박 강화를 촉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는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중국 출신인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가 자칫 중국에 나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ese probably will see that as a positive development because exactly like what you said, the Chinese can say that well, since everyone is trying to warm up to the North Koreans, we are trying to re-embrace North Korea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중국은 개성공단 재개를 긍정적 발전으로 여기고 한국의 대북 우호 조치를 언급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압박이나 제재 대신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고사 연구원도 만약 공단을 다시 열 경우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이 압박을 덜 받게 되고 제재를 더욱 완화할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f South Korea were to sort of reopen business as usual with the North, I think that takes away a lot of pressure off the Chinese.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의 유엔 제재 위반 우려를 낮추려고 할 경우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압박을 가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이처럼 한국과 국제사회와의 의견 충돌 가능성을 개성공단 재개가 가져올 큰 부작용으로 꼽았습니다.
But I think there are going to be differences on Kaesong and other issues, you know, that look to me like going back to the Kim Dae-jung and Noh Moo-hyun days with George Bush.
해거드 교수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 등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이견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한국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구도로 돌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을 대북 관여적 방향으로 이끌려는 중국의 정치적 역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는 경제적 이유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레리 닉시 조지 워싱턴 대학 강사는 공단이 다시 열린다 해도 공단 폐쇄를 경험한 한국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개성공단 재개가 가져올 부작용보다 선기능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전문가도 일부 있었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개성공단은 남북 통일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며 일부 약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을 가깝게 만들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ve always believed th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well, despite its flaws, the best way of bringing the two Koreas closer together.
페퍼 소장은 또 근로자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북핵 프로그램은 바깥세계 도움에 의존할 수 없어 대체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제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을 효과적인 대북정보 유입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개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는 한국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져선 안 되며 반드시 유엔 안보리와의 상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유엔 전문가 그룹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다룰 특별 국제법정 설립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루는 유엔 전문가 그룹이 오는 27일 시작되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범죄는 국제사회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이런 범죄는 절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먼저 국제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CC는 북한과 같이 반인도 범죄가 자행된 혐의가 있지만 해당 당국이 이에 대응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라는 겁니다. 전문가 그룹은 ICC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증거를 수집한 경험과 피해자와 증인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무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또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 문제를 다룰 특별 국제법정의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는 미래 형사재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전문가 그룹은 일부 인권 전문가들이 제안한 혼합재판소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판사와 유엔이 임명하는 외국인 판사가 공동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혼합재판소는 북한의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결여로 현재로서는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과 사라 후세인 변호사를 6개월 임기의 전문가 그룹에 임명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그동안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별도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과 함께 교류와 대화를 추구하는 양면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과 특별보고관이나 다른 유엔 인권기구 사이의 교류에 특별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접근 확대와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 수집, 북한 정부의 조약 준수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인권 유린, 특히 반인도 범죄 의혹에 대해 정의의 차원에서 그리고 미래 인권 유린을 저지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런 양면 전략이 상호 보완적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이중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현재 북한 인권과 관련한 특별 우려 사항으로 정치범 수용소와 납치와 이산가족, 정보 접근, 식량권, 해외 노동자, 탈북자 등 6가지를 꼽았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13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상호 대화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권 차원의 문제를 보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들어서도 해외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지난 2월 15일 모스크바 건물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2명이 떨어져 모두 사망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러시아와 쿠웨이트, 중국, 몽골 등지에서 지난해 적어도 16건의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와 자살, 질병으로 적어도 북한 노동자 4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이승주 연구원은 과거 미국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실태 조사 결과 해외 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북한 노동자가 매우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 현장에서의 상해를 입거나 죽음을 당한 노동자는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적극적인 북한 당국의 조치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사고율이 높은 현상을 두고 해외 건설 현장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미국에 사는 탈북자 앤드류 안 씨는 장시간 노동을 지적했습니다.
일을 너무 이제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러브자들이 이제 지치고 정신적으로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북한 인권정보센터 객원 연구원인 박찬원 박사는 지난해 말 한국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러시아 파견 북한 벌목공이 적게는 하루 12시간, 많게는 20시간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무리한 상납금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1인당 책정된 노동 정량을 수행하지 못하면 생활비라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생활비를 빚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걸로 인식을 해서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이제 노동을 하게 됩니다.
한편 탈북자들은 사고 다발 이후로 안전의식이 미비한 점도 들었습니다. 탈북자 앤드류 안 씨의 설명입니다.
안전 그런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나 뭐 사업소나 그런 데서는 이게 안전대책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반면 안전 기준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1990년대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탈북자 에밀 씨는 증언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이제 그러냐면은 뭐 줘도요 그걸 다 보장하자면 비용이 비싸지잖아요. 돈 몇 푼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인 그렉 스칼리아투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노동자들의 진출 업종과 파견 지역도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t so happens that they're generally sent to countries with a poor labor rights record.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한 업종, 가령 건설업이나 벌목업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또 비교적 노동 관련 규정이 허술한 러시아 같은 지역에 많이 진출한 것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스칼리아트 사무총장은 근본적으로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자세가 이런 현상을 부채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the regime regards its people as a commodity and not as human beings.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은 나몰라라 하고 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스칼리아트 총장은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나라들이 국제 협약에 따라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규정과 국제인권 관련 규정의 근거에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김마태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이 김 씨가 어떻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I've seen death, but the moss stays the same. The drinking gourd runs through the blue haze.
지난 2014년 11월에 미국에 입국한 김마태 씨는 시카고 시내 한인교회에서 건물 청소를 하는 사찰 집사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지 않은 교회 건물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쓸고 닦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시카고 지역. 주중에도 오가는 교인들이 염려돼 김 씨는 수시로 빗자루를 들고 다닙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도심에서 30여 분 떨어진 거리에 글렌데일 지역 한인교회에서 일을 시작한 지는 반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태어나 처음 청소일을 해본다는 김마태 씨는 교회를 깨끗하게 돌보는 이 일이 자신에게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2014년 1월 탈북 후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 중국 어딘가에 숨어 도망자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심하게 몰아쳤던 눈보라가 경비병의 감시를 가려준 덕에 북한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김 씨. 딸과 함께 가까스로 탈북에 성공했지만 한국이든 미국이든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엄동설 안에 딸과 함께 밤을 지새울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돈 좀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밑집을 찾았는데도 어쩌다 한 집 나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묵어서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한두 집 문을 두드리다 왠지 불안해진 김 씨는 주변에 버려진 차에서 딸을 꼭 안고 자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그렇게 추위와 중국 공안에 눈을 피했지만 낮에는 하루빨리 이 나라를 떠나 한국이든 미국이든 갈 방도를 찾아야 했는데요. 자신을 신고하지 않을 북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우선 시장부터 갔죠. 시장에 가야지 사람을 만날 것 같아서 한 명이 딱 있더라고요. 여기 시장, 큰 시장에. 그래서 여자한테 만나가지고 할머니인데 저 만나가지고.
북한에서 온 할머니 한 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추위만 피할 수 있게 잠자리를 부탁한 건데요.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라서 강도를 잡고 했대요. 조용한 연식 계속해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생각. 거기 가니까 또 증명서 보자해서 증명서 보여주니까 이 북한권이라고 그래서 북한권이라고 하니까 공안에도 잡아간대요. 자기네한테. 자기네한테 잡아간다는 거지. 못 해주겠더라고.
북한 사람에게 강도를 당한 할머니. 북한 사람 재워주면 잡아간다며 부탁을 거절한 여인숙집 주인. 김 씨 모녀는 다시 버려진 차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길거리에서 전전긍긍하던 김 씨 모녀는 교회에 가보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조선족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국 가려고 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숙식 다 보장해주고 그러면 2, 3일인가 거기서 성경하고 마면서 있다가 그러면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테니 떠나기 전 2, 3일만 머물면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내려가는 노동이 있더라고요. 탈북 노동이 있더라고요. 한 일주일인가 거기 내려가니까 중국 남방에 들어가가지고 라오스 거쳐가지고 라오스 넘어가가지고 태국으로 갔단 말이죠. 중국에서 라오스 넘을 때는 산을 한 자들 긴가 넘는데 진짜 그때는 혼났어요. 내가 칼락칼락 피 힘이 없어서 부부가 짐 다 져주고 우리 딸이 날마다 뒤에서 밀어주고 산 올라가기 힘들어서
북한에서 결핵을 앓았던 김 씨는 탈북 여정으로 떨어진 체력과 추위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질 않았습니다. 태국을 목적지로 길을 떠난 일행들과 산을 넘을 때도 어린 딸의 부추김까지 받아가며 겨우 산을 넘었고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성경 공부 배워주는 선교사님들이 마성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한참 있었는데
김씨 모녀의 6개월간의 태국 내 수용소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그 수용소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건물이죠. 뭐. 건물. 쓰여 있는 건 없어요. 그게 유엔이 관리하는 난민 수용소도 되며 불법차 수용소도 되며 다 되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국에 보내는 감방이 따로 있더만요. 이제 그 감방 호실이. 그래서 미국과 갔다고 오기니까 아예 저리 옮기더만요. 그래서 한 방에 한 100명인가 정도 있는데 거기 이자 같이 콜롬비아요, 뭐 영국이요, 독일이요, 일본 사람이 다 있더라고. 6개월 동안에 국정원 인터뷰도 하고 미국 대사관 인터뷰도 하고 뭐 대리별로 다 하죠. 그래서
인터뷰를 어떤
그 통역하는 체내가 있어서 미국 대사관 통역하는 체내가 있지요. 응? 같이 뭐 탈북 동기, 경위, 뭐 이자 같이 올 때 누구하고 같이 나왔는가, 탈북할 때 누구하고 같이 왔는가, 또는 이제 같이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쭉 태국까지 오는 거부터 누가 같이 하는 거 그걸 다 물어보지요. 신청사도 계속하고.
그리고 김 씨는 미국 입국을 위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선교사들이 김 씨의 기침소를 듣고 병원에 데려가면서 결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수용소에 있는 내내 결핵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순수 약 먹고 영양관리만 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일부 탈북자 구출단체에 따르면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일부 탈북자들은 신체 검사에 통과하지 못해 미국 입국이 좌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 모녀는 2014년 11월 탈북 10개월 만에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김 씨는 미국의 첫 걸음을 내디뎠던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직접 우셨어요? 눈물이 나셨다 그러셨죠?
네, 눈물 났어요, 정확히. 네. 눈물 흘리 많이 흘렸어요. 그분들도 고맙고, 그러면 드디어 정착을 땅에 든 뒷누나 바로 흘리자까지. 그 태국에서 성경 공부하면서도 스무 살잖아요. 그것도 불법이니까 이자가. 얘는 우리가 자체가 불체자이기 때문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이제는 자유민이며 이자가 고생 끝에 낙이라고 하더니
고생 끝에 낙이라고 말하는 김 씨. 돌아보면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10개월 여정이 언제 끝났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찌해서 태국으로 갔던들 병들어 미국행이 좌절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선생님 다 하셨어요?
네, 아니 나 좀 더 해야 된다 이제.
아, 근데 구석구석 걸레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다.
예배실이 몇 개예요?
한인교회 사찰 집사 김마태 씨.
대배실, 소예배실 이 본당이가 있고. 우리 집도 저기 배가 또고 유스테플도 있습니다. 거기 청년 유스테플
교회 건물 세 동을 청소하려면 힘에 부칠만도 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이 일이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걸레질을 매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예, 매일 하죠.
매일 해서 그런지 걸레 물이 더럽지가 않아요.
매일 하죠.
이렇게 매일 쓸고 닦으면서도 교회에 입은 은혜를 생각하면 김 씨는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올 길을 열어주고 미국에서 자신이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힘을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김 씨가 가장 역할을 해낼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늘 고맙습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희망을 찾아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김마태 씨의 세 번째 사연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양은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1도입니다. 해상에도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3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2.5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1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1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1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영하 1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1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2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3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흥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4도입니다.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1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1도고요. 웅기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3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3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은 흐리고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가 1에서 3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2.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2월 22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사망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누르이삼 압둘라 국장은 21일 김 씨 부검 결과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김 씨의 사망 원인을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누르 국장은 부검 결과 심장마비의 증거가 없었고 시신에 외상이나 뚫린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극물에 중독된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학 표본을 보낸 상태라고 대답했습니다. 누르 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사망자를 김철로 지칭했으며 아직 DNA 샘플을 제출한 사망자의 친족이나 시신 인도를 요구한 가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들과 일부 외신들은 김정남 씨의 장남인 김한솔 씨가 현재 거주 중인 마카오에서 시신 확인을 위해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을 막고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과 관련한 두 건의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21일 발표한 이 세부 지침들에는 즉각 추방 우선 대상 이민자 명단을 확대하고 수천 명의 집행 요원들을 고용하며 지방 당국자들에게 이민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부 지침은 이 같은 내용이 즉각 발효된다며 국토안보부 요원들은 추방 가능한 외국인들에 대해 미국의 이민법을 충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전역에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면서 그 같은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그 같은 끔찍한 위협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우며 증오와 편견, 악을 근절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워싱턴의 내셔널몰에 위치한 흑인 역사문화 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여러 곳에서 최근 잇따라 폭탄 위협이 제기돼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북아메리카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는 20일 미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11곳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협박 전화를 받아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미국 내 27개 주와 캐나다 내 1개 주에 위치한 54개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들이 이 같은 내용의 협박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법무부 민권국은 이번 사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1일 미국은 일부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동맹국들과 협력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일부 정책적 차이와 논쟁을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완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미국은 이 조직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헤일리 대사는 미국이 러시아와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유럽의 우방과 동맹국들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 적신월사는 21일 적어도 74구의 아프리카 난민 시신이 북부 해안가에서 한꺼번에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알미스라티 적신월사 대변인은 앞서 전날 오전 찢어진 고무보트가 지중해 마을 자유야 인근에서 발견됐었다며 선박들의 외형을 볼 때 통상 120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만큼 시신이 추가로 발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알미스라티 대변인은 이 시신들을 미확인 시신들을 보관하는 수도 트리폴리의 공동묘지로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옛 소비에트 연방국가였던 아제르바이잔의 이람 알리예프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을 국가서열 2위의 제1부통령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개헌투표를 강행했던 알리예프 대통령은 21일 영부인인 메리반 여사를 부통령직에 임명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헌법에 따르면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